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후 전문 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이곳은 게티스버그 국립공공원입니다. 오늘날 이 공원은 고요하고 푸르며 평화롭지만 예전엔 매우 다른 이유로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공원 투어를 받으며 저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에 연관된 가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My name is Paul Simonic. I'm the Spangler Farm Site Coordinator.
제 이름은 폴 사이닉이에요. 저는 스팽글러 농장 현장 코디네이터예요. 여긴 조지 스팽글러 농장인데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에 위치해 있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는 북미 대륙 최대 규모의 전투였죠. 1863년 7월 1일에 시작해서 7월 3일에 끝났죠. 연방군과 연합군이 있었는데 연방군은 북쪽이었고 연합군은 남쪽이었어요. 리 장군은 북쪽으로 진격해서 연방군 땅에서 큰 전투를 벌이고 싶어했죠. 그렇게 북부 연방군의 사기를 떨어뜨려서 남북전쟁을 끝내려고 생각한 거죠. 게다가 당시 링컨 대통령이 연임을 위한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남북군이 대승을 거두면 링컨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투는 우연히 시작됐죠. 게티스버그에서의 전투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으니까. 연방군 11군단 야전병원이 있던 곳인데 게티스버그 전투 기간과 이후 5주 동안 운영됐죠. 상상해보세요. 1863년 7월 1일이었습니다. 평범한 농가였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네 아이가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서쪽에서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소리라고 생각했죠. 천둥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았을지도 몰라요. 게티스버그 전투가 그렇게 갑자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연방군 장교 몇 명이 말을 타고 바로 이 진입로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스팽글러 가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농장을 야전병원으로 쓸 겁니다. 당신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머물거나 떠나십시오. 스팽글러 가족은 머물기로 하고 전투 기간과 이제 5주 동안 한방에서 다 같이 지냈습니다.
So picture this. You've got 110 cannons and you needed horses.
대포는 110문이 있었고 그 대포를 끄는 말도 있었죠. 대포를 운용하는 병력은 2,400명 정도 됐고 포병 예비군도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부상자를 실내에서 치료했는데 하루 24시간 내내 치료 업무를 진행했어요. 결국 방이 모자라게 되자 밖에서도 부상자를 치료하기 시작했죠.
부상 위치에 가까이 있으면 손가락을 옛날에는 활용해서 꺼내기도 하셨고 아주 깊이 박혀 있으면 이런 이제 길쭉한 집게를 사용해서 이렇게 총알을 꺼내셨다고 해요.
These are all Civil War medical instruments. These are called Hayes saws to use for cutting through the skull, maybe facial bones.
전부 남북 전쟁 때 사용했던 의료 기구들입니다. 이건 헤이즈 톱이라고 해요. 두개골이나 얼굴 뼈를 자를 때 사용하죠. 이건 손목 같은 부위를 자를 때 사용하는 톱이에요. 발목에도 썼고요. 당시 사상자 수는 지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았습니다. 미국 역사 속 여러 전쟁에서 대략 120만 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는데 남북전쟁에서만 62만 명이 죽었어요. 그 어떤 전쟁보다 사상자가 많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해요. 이곳은 미국 역사 속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거든요. 전 세계 역사 속에서도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었죠.
게티스버그에선 전장뿐만 아니라 다른 볼거리들도 많았는데요. 전장을 둘러싼 작은 마을들에는 잘 보존된 집들, 아기자기한 골동품 가게, 그리고 마을 특유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필리는 필라델피아의 별명입니다. 옛말에 고대와 현대가 당신을 유혹하는 필라델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제가 방문했던 짧은 기간 동안 그 유혹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적인 곳의 풍부한 과거와 뒤섞인 활기찬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을 구경시켜줄 관광 안내원을 만났습니다.
My name is Tim McAleer. I'm the founder and owner of Founding Footsteps Tours.
제 이름은 팀 맥컬러고 저는 이곳 필라델피아 파운딩 풋스텝스 관광의 설립자이자 대표입니다. 이곳은 엘프레스 골목인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실제 거주 거리랍니다. 필라델피아는 형제의 도시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데 자매에도 느낄 수 있어요. 전 현지인들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공감하는 게 바로 그거니까요. 이야기는 사람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되거든요.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Tim. Your driver is Rich. We are founding.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팀이고 운전사는 리치. 저희는 파운딩 풋스텝스입니다. 오른쪽에는 배치 로스의 집이 보여요. 배치 로스는 최초의 미국 국기를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제가 알려져 있다고 한 이유는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고 증거도 없기 때문이에요. 증거가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최초의 국기를 만든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반역죄를 저지른 게 되거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연방준비은행이에요. 돈의 무덤가도 같은 곳이죠. 나중엔 재미없으니까 지금 실컷 웃어두세요.
관광을 하며 필리의 유명한 올드시티에 있는 주요 유적지는 다 볼 수 있었는데요. 필라델피아가 미국이 출생되는 핵심적인 위치였고 이곳에서 미국의 첫 설립자들이 둘러앉아 이 나라의 미래를 의논했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아직 개발 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필라델피아가 미국의 역사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Now we're entering Chinatown. Philadelphia is the third.
이제 차이나타운에 진입합니다. 필라델피아의 차이나타운은 미국에서 세 번째로 커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 중 하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크라이스트 교회예요. 300년 동안 일요일 예배를 한 번도 걸은 적이 없어요. 미국 헌법 제정자들도 전부 이곳에 온 적이 있죠. 크라이스트 교회는 살아 숨쉬는 역사 공간이에요. 건물 안에 들어가면 미국 헌법 제정자들과 똑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거든요. 왼쪽으로 보이는 건물은 메소닉 템플인데요. 비밀 결사인 프리메이슨의 사원이죠. 수수하고 평범한 외관이 정말 비밀스럽네요. 이곳은 최초의 도시예요. 식민지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도시였죠.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국 최초의 우체국, 대학교, 병원, 도서관, 의용소방대, 경찰서, 잡지를 만들었어요.
관광하며 큰 건물을 여러 개 지나갔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물은 그중 가장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We are right outside of Carpenter's Hall, which I believe
이곳은 카펜터스 홀이에요. 제 생각엔 미국 역사상 가장 저평가받은 건물이에요. 최초의 미국 철학회, 최초의 과학 박물관, 최초의 펜타곤, 해밀턴의 최초 은행까지 최초의 은행 강도도 여기서 일어났어요.
This is the Independence Hall. So it's in that room where the three white curtains are drawn.
여기가 독립기념관이에요. 커튼 세 개가 내려진 저 방 안에서 오랜 토론과 수정을 거쳐 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했고 또다시 토론을 벌인 끝에 헌법을 작성했어요. 자유를 위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인디펜던스 홀은 예전에 펜실베니아 주청으로 사용되었던 공간이에요. 그 공간을 지금 그대로 보존해서 이렇게 잘 지어놨고요. 그 펜실 이 반대쪽에 있는 1층에 있는 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방에서 우리가 아는 뭐 조지 우리가 아는 벤자민 플랭클린이나 이런 굉장히 미국의 역사를 시작한 그런 분들이 모여서 주로 많은 회의를 하면서 미국의 시스템을 세워나갔던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There was hope and there was, you know, this idea that
그 당시에는 중산층과 성실한 일꾼들이 주축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희망과 의지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트롤리를 타는 것부터 오래된 골목길을 걷는 것까지 T 팀은 매 순간 재밌고 흥미로운 관광을 즐길 수 있게끔 이끌어 주었는데요. 그 열정으로 인해 저도 이 지역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알고 느끼게 된 것 같아요. 1976년 독립선언문 서명 후 정확히 200년이 지난 후 오스카 수상작인 복싱영화 로키 중에 필라델피아가 낳은 로키 발보아는 아폴로 크리드와 싸웠습니다. 저는 로키가 그 싸움을 위해 훈련하는 상징적인 장면이 촬영된 장소에 직접 가봤는데요.
필라델피아 하면 꼭 빠질 수 없는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필라델피아 치즈스테이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변에서 맛있다고 알려진 로컬에게 유명한 곳을 찾아 가서 필리 치즈스테이크를 먹어보고자 합니다. 같이 가보시죠. 여기 소고기 들어간 곳 좀 보세요. 진짜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치즈스테이크 샌드위치는 필리의 대표적인 요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직접 먹어볼 수 있어서 설레었는데요. 배를 채우니 다음 장소로 이동할 힘이 생겼는데요. 알고 보니 정말 힘든 여행이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땀도 좀 흘려보았습니다.
My name is Daniel Gracie. I'm part of the legendary.
제 이름은 다니엘 그레이시예요. 전 브라질 주짓수를 미국에 전파한 전설적인 그레이시 가문의 일원이죠. 세계 최초의 MMA 파이터들이에요. 격투기를 시작한 이유는 주짓수가 세계 최고의 무술이란 걸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싸움 구경은 누구나 좋아하죠. 실제 싸움, 길거리 싸움과 가장 근접한 격투기가 바로 MMA예요.
딱 내려오자마자 어떻게 와야 되지? 이 테스토스테론이 확 이렇게 느껴진다고나 할까? 이렇게 밑에 이렇게 땀 냄새도 나고, 근데 이게 운동의 열기와 그리고 이 엄청난 체격을 지니신 선수분들이 여기 계셔서 제가 또 이런 위협감은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장난 아니에요.
We don't call.
더 이상 주짓수를 하지 않고 그냥 MMA라고 하죠. 다양한 기술과 무술로 훈련해야 하니까요. 전 주짓수 선수이자 챔피언이에요. 과거 MMA 파이터로도 활동했죠. 지금은 코치예요. 전 프라이드에서 싸웠는데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격투기 리그였죠. 제가 활약할 당시에 프라이드 리그에서 활약한 한국인 선수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 웹사이트나 인터뷰에서 제 이름이 언급되기도 하죠.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편이지만 MMA는 좀 위험해 보였는데요. 그래도 도전의 불가능은 없겠죠.
Well, Philly is a fighting town. For me, Philly is.
필라델피아는 격투기의 도시예요. 제 생각에 복싱으로는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 거친 도시죠. 그러면서 또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요. 전 그런 필라델피아를 사랑해요. 음식도 환상적이고 다채로운 역사도 있죠. 이곳에 들어서면 챔피언의 기분이 느껴져요. 다들 정신력이 강하거든요. 다른 도시의 선수들보다 더 끈질겨요. 필라델피아의 그런 점을 사랑해요.
필라델피아가 되게 좀 놀랍긴 한 게 이렇게 어딜 둘러봐도 그냥 이렇게 멋스럽지도 않게 툭툭 놓여있는 빌딩들이 이제 알고 보면 미국의 행정 시스템을 시작한 그런 정말 역사적인 곳이라던가 아니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살았던 집. 걸어 다니면 진짜 역사 속을 그냥 이렇게 거니는 듯한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특이한 느낌이고 되게 좀 한 번쯤은 꼭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게티스버그에서는 골동품 가게에서 쇼핑도 하고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전투 중 하나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운딩 푸스텝스 투어를 통해 올드시티 구석구석의 풍부한 역사에 대해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MMA의 기본을 배우기 전에 필리의 유명한 치즈스테이크를 먹어볼 수도 있었습니다. 형제의 도시에서 저는 혁신 그리고 내면의 힘에 대해 배울 수 있었는데요. 다음 여행에서는 또 어떤 매력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그럼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한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북한에서부터 건강이 좋지 못했던 유희명 씨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배우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선 건데요.
모든 게 다 생소하잖아요. 예, 정말 무슨 그냥 집에서 뭐 밥을 해먹고 이런 거는 살아오면서 했던 거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그런데 컴퓨터라는 거는 북한에서 만져본 일도 없고 본 일도 없고 하니까 여기 와서 아 배워야 된다. 무작정 진짜 맨땅해지는 식으로 배우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게 말이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외려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해도 안 되고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또 이제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이제 다니는 과정에 조금 들어오긴 해요. 다른 사람들처럼 어린애들처럼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좀 집중을 하니까 되는데 그때로서도 밥을 잘 못 먹는 상태니까 건강이 안 되니까 머리에 들어가면 저장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상태까지 이르렀지 이런 좌절감도 느꼈어요. 그래도 중도에서 포기하면 안 되니까 꾸준히 갔었죠.
그러면서 유희명 씨는 다른 탈북 선배의 조언을 듣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원에서 먼저 정착한 선배분들이 이제 어서서 이제 강의를 해요. 이제 한국에 오면 나이대별로 이제 정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설명을 해주는데 50이 되신 분들은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자격증 따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 그게 제일 적합하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나와서 일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 과정에 이제 배워서 자격증하고 일을 하게 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생각 결심을 했죠. 제가 17년도에 했었죠.
그렇게 유희명 씨는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을 돌보는 일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2017년도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건강 상태가 이제 완전히 도달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 교육은 3개월인가 끝나잖아요. 끝났지만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이 안 될 거 하니까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거 하는 과정에 이제 제가 실습을 해야 되니까 필히 요양보호사 요양원 일은 해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했죠. 그래야 내가 앞으로 사회복지사 일을 해도 이런 과정을 알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을 해서 한동안 일을 하다가 다리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군군이 이제 치료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어르신이 몸 상태가 엄청 이제 체격이 좋으신 분을 이제 케어하다가 먹기 수구가 왔죠. 힘들죠. 그렇지만 그래도 뭐 한국에서 다른 분들도 하는데 나도 어느 정도 해보고 정하다가 힘들면 못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다고 한 달 하고 두 달 하고 그렇게 나도 좀 단련은 돼야 되겠다 하고 시작은 했었지.
목디스크가 오면서 몸 상태가 더욱 안 좋아진 유희명 씨는 평소에 궁금했던 보험 일을 알아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 일을 못하게 되니까 요양보호사 일을 할 때 이제 제가 든 보험에 대해서 알고 싶더라고요. 제가 이거 돈을 내는데 이거 적합한 돈을 내는지. 그래서 이제 보험사 하는 분하고 이제 설명을 들어보다가 아 이거 아니구나 내가 좀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보험사 교육도 저는 몰랐죠. 그냥 이렇게 가서 보험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고 이런 교육을 그걸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교육은 보험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배웠는데 이건 자격증을 위한 교육이고 아 그래서 일단은 뭐 흐름대로 가자 하고 있어요. 자격증은 취득했죠. 자격증은 취득하고 갑자기 목디스크 와더니까 아 내가 자격증도 땄으니까 보험사 일을 해볼까? 그래서 접어들었죠.
보험 설계사는 신규 가입 상담과 또 고객 관리로 주로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요. 한국에 친척도 가족도 없는 유희명 씨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했을까요?
한국 분들도 하기 어려울 텐데 제가 지인도 없고 뭐 가족도 없고 처음엔 다 이제 친인척 뭐 가족 이런 관계를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무 일이든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또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해서 처음엔 이제 아는 지인분들한테 내가 이런 보험을 들고 있으니까 혹시 너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 그 보험이 제대로 보험 가입이 됐는지 알아봐주고 내가 하겠다고 가져다가 그 저희 선배님들한테 그걸 보이면서 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그 설명을 해주면서 또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조금씩 그러니까 큰 보험은 하지만 작은 것부터 가입하기 시작했죠.
새로운 마음으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한 유희명 씨. 차차 일에 적응하고 또 안정기에 접어들 때쯤 그녀에게 또 한 번 어려움이 생기는데요. 탈북민 유희명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서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주립대학의 하나로 흔히 UC 버클리라고 부르는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사립대학 학비가 많이 오르면서 좋은 주립대학을 찾는 학생들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각 주정부가 세운 공립학교인 이 주립대학은 사립대학들에 비해서 그 주에 거주하는 학생들일 경우 학비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UC 버클리, 정식 명칭 캘리포니아 주립 버클리 대학교는 미국의 대표적인 주립대학의 하나로 같은 주립대학들인 UCLA, 즉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 대학교, 또 버지니아주에 있는 버지니아 대학교 이 UVA와 함께 늘 주립대 순위 선두 다툼을 하는 명문대학입니다. UC 버클리가 현재 어떤 위상의 학교를 평가받고 있는지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도움말 먼저 들어보시죠.
이네스 뉴스 월드 리포트지의 2019년 미국의 주립대학교 평가에서는 UCLA에 이어 2위로 중국 주립대학교들 중에서는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을 다 합친 미국의 전체 대학교 중에서는 22위고 타임스 하이 에듀케이션의 세계 대학 평가에서는 15위에 오른 명문 대학교입니다.
네, 이 UC 버클리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캘리포니아주의 고등 공교육 제도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고등교육 마스터 플랜 하에 4개의 고등 공교육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0개의 독립적인 대형 캠퍼스를 가지고 있으며 대학생 수만 25만 2천여 명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이 있고요. 둘째로 20여 개의 독립적인 캠퍼스에 재학생이 48만 5천 명이나 되는 칼스테이트라고 흔히 불리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시스템이 있으며 세 번째로 110여 개의 캠퍼스와 대학생이 200만 명이 넘는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학생 수가 20만 명, 40만 명, 200만 명이라니까 상상하기가 좀처럼 어렵죠.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주답게 이렇게 고등 공교육 시스템도 방대한데요. 이 UC버클리는 바로 첫 번째 캘리포니아 대학교 UC 계열 10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UC 계열 학교들로 UCLA, UC 어바인, UC 데이비스 등이 있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즉 LA에 캠퍼스가 있어서 UCLA고요. 어바인에 있는 학교는 UC 어바인, 데이비스 지역에 있는 캠퍼스는 UC 데이비스 이런 식으로 주로 불립니다.
이들 캠퍼스는 분교 형식이지만 각 캠퍼스마다 개성이 있으며 학문적인 독특성을 마음껏 발휘하여 제각기 개성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10개의 분교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시스템은 1952년에 들어서면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대학으로 변신하여 제각기 총장을 선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 10개 캠퍼스를 다 합치면 모두 25만 2천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고 2만 1천 명이 넘는 교수진과 14만 4천 명에 달하는 교직원들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날 캘리포니아주가 이런 방대한 규모의 고등 공교육 시스템을 갖게 된 건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를 연 이른바 골드러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금이 발견됐다는 얘기를 듣고 서부로 달려갔는데요. 바로 이때 이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시대를 앞섰던 선각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다시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 설명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정착했던 초기 정착민들 중에는 한 시대를 앞서 내다보았던 시대의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골드러시가 최절정기에 달하던 시기인 1849년 단지 금을 찾아 캘리포니아로 온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 올바른 지식과 아울러 건전한 정신교육을 시키면 후손들에게 금보다 더 귀하고 값진 영광과 행복을 물려줄 수 있다는 선각자들의 특출한 교육 이념이 오늘의 캘리포니아주의 공립대학교 시스템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네, 초기 선각자들의 이런 교육 이념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약 20년의 준비 과정이 필요했는데요. 1868년에 마침내 당시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되면서 오늘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인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UC 버클리는 이 UC 계열 10개 대학 중에서 가장 먼저 1868년에 설립됐는데요. 그래서 UC를 대표하는 의미로 UC 버클리 대신에 그냥 캘리포니아를 줄인 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회중교회 목회자였던 헨리 두란 목사님이 동부의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의 커리큘럼을 그대로 답습하여 세운 칼리지 오브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순수 인문학 사립단과 대학과 주정부에서 토지를 불허해 주어서 국가기관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전문 기술을 연구하고 가르치도록 설립되었던 농업, 광산, 기계기술대학이 합병한 것이 지금의 UC 버클리입니다. 이 신생대학은 1873년 버클리 지역으로 영구 이전하면서 그 해에 처음으로 1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 12명을 소위 12사도라는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원의원, 시장, 주지사, 교수, 변호사, 은행장, 성직자, 그리고 목장주 등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명문 주립대학 UC 버클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 겨우 1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던 UC 버클리는 오늘날 학부생만도 3만 명에 넘는 초대형 종합대학으로 성장했습니다.
UC 버클리는 1200에이커에 이르는 도시형 캠퍼스에 학부생만 해도 3만 명이 넘고 14개의 단과대학과 350개가 넘는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7천여 개가 넘는 코스가 강의되고 있습니다. UC 버클리에서 2017년 기준 가장 인기 있는 전공으로는 사회과학, 공학, 생물학과 생의학, 컴퓨터, 정보통신학 등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식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대학 도서관의 규모도 어마어마하다는데요.
대학교수건 김원아 시설맨에서도 북미에서는 하버드대학, 어바나 샴페인이 있는 일리노이스대학, 예일대학 다음으로 네 번째로 방대한 1200만 권 이상의 장사를 갖추고 있으며 중앙도서관을 비롯해서 캠퍼스 내에는 30여 개의 부속도서관이 있는 국립도서관 시스템 면에서도 최상의 도서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UC 버클리는 샌프란시스코 연안에 버클리라는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UC 버클리가 특히 고풍스럽고 아름다운 캠퍼스를 갖게 된 데는 미국 미디어 기업의 거인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의 어머니이자 이 자선사업가였던 피비 에퍼슨 허스트 여사의 막대한 재정적인 도움이 있었다고 하네요.
대학 설립 초기에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후원자 중에 한 인물이었던 피비 에퍼슨 허스트 여사는 이 대학 캠퍼스의 모든 건물들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시설들을 갖출 수 있도록 후한 재정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출신의 에밀리 버나드의 설계가 최종적으로 낙찰됨으로써 그의 설계 마스터 플랜에 따라 버클리 캠퍼스 내에는 당대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명성이 높은 대학 건물 군들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네, 이 UC 버클리의 캠퍼스는 언덕에 걸쳐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좋을 때면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금문교가 다 내려다 보인다고 합니다.
UC 버클리의 캠퍼스는 서쪽으로 샌프란시스코만을 사이에 두고 샌프란시스코와 그 뒤로 태평양이 보이는 곳에 있어 흐리지 않은 날씨면 금문교가 내려다 보입니다. 그 가운데 UC 버클리를 대표하는 90m가 넘는 세더 타워가 서 있습니다. 이 탑은 전 세계 시계종탑들 중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시계종탑입니다. 1800년대부터 서 있던 나무들이 이룬 숲과 그 속에 사는 다람쥐들 그리고 고풍의 건물들이 이루는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의 이 캠퍼스는 캠퍼스 바로 바깥의 복잡한 도시의 분위기와 설기찬 학생들과 함께 정말 근사한 흥분의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UC 버클리의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좀 더 들려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여성 주인공은 여성 마라토너 두 명인데요.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리는 마라톤 대회 중에서도 세계 6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에서 각각 신기록을 세운 여성들입니다. 첫 번째 선수는 세계 신기록이고요. 두 번째 선수는 미국 신기록 보유자인데요. 도성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성문입니다.
네, 바로 지난달에요. 이 6대 메이저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 시카고에서 열렸습니다.
네.
여기서 여자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세계 6대 마라톤이라고 하면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네. 뉴욕 마라톤, 시카고 마라톤이 있고요. 네. 영국의 런던 마라톤, 일본 도쿄, 독일의 베를린 마라톤까지를 포함합니다.
네.
지난 10월 13일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요. 말씀하신 대로 여자부 마라톤 세계 신기록이 나왔는데요. 이게 또 초인적인 기록이어서 화제입니다.
네. 뭐 실현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에 초인적이라고
그럼요.
했을 텐데요.
인간을 초월한 거죠.
그렇죠. 100m 달리기도요. 9초 한 초반대까지를 사람의 한계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국가대표 마라토너 우사인 볼트 선수가 9.58초로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9초 초반대라는 말은요. 인간의 그 생리학적인 한계를 고려할 때 9초를 넘기게 되면 그러니까 9초보다 더 빨리 뛴다면 장기적으로 심장과 근육 손상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네.
단거리 달리기는 장거리 달리기와는 아주 다르겠지만요.
네.
마라톤의 경우는 남자 선수의 한계는 1시간 58분 5초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록은 2시간 35초입니다.
네.
지난해 10월에 시카고 마라톤에서 케냐의 켈빈 킵툼 선수가 세운 세계 기록인데요.
네.
비공식 실험에서는 이 한계점에 이른 선수도 있습니다만 공식 마라톤 대회에서는 코스하고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록이 실현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난달 열렸던 이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여자 마라톤의 한계를 뛰어넘은 선수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생략적인 한계를 다시 얘기하는데요. 여자 마라토너 같은 경우에는 2시간 05분 31초가 한계입니다.
네.
현실적인 한계는 2시간 10분이고요.
아.
그런데 지난달 시카고 마라톤에서는 케냐의 여자 마라톤 선수가 2시간 9분 56초를 기록하면서 2시간 10분대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예. 자,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볼까요?
네. 올해 30살의 아프리카 국가 케냐 선수 루스 체푼게티 선수입니다.
네.
체푼게티 선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아주 뛰어난 성과를 보여왔던 선수인데요. 2019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마라톤 금메달을 받았고요.
네.
2021년에는 하프 마라톤 세계 기록 세운 바 있습니다.
네.
그때 기록이 1시간 4분 2초인데요.
네.
이 기록은 나중에 깨지긴 했습니다만 특히 시카고 마라톤과 인연이 있었는지 2021년, 2022년 그리고 이번에 2024년에 우승하면서 명실상부한 마라톤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자 10월 13일 열렸던 시카고 마라톤 대회 당일 경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시카고 대회 2년 연속 우승을 했던 선수라서 관심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그 시카고 마라톤 대회가 무려 5만 명이 참여했고요. 이번 마라톤 대회가 그 시카고 마라톤 역사상 가장 많은 참가자 수,
네.
또 가장 많은 완주자가 나온 대회여서 그 자체로도 기록적이었습니다.
네.
자, 주인공 체푼게티 선수. 출발 첫 5km를 15분에 통과를 했습니다.
네.
뛰어난 페이스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러더니 1시간 4분 16초 만에 마라톤 중간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네.
이 기록은 미국 내 마라톤 대회에서 여자 마라토너가 기록한 가장 빠른 하프 마라톤 기록입니다.
네.
하지만 체푼게티 선수는 후반부 들어가면서 좀 불규칙한 그런 페이스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승점까지 온 힘을 다해서 버텨내면서 2시간 09분대라는 기록을 세운 첫 여성 마라톤 주자가 됐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들어온 에티오피아의 수투메 케베데 선수. 이 선수보다 무려 7분 이상이나 빨랐습니다.
와, 7분 차이라면 엄청난 것 아닌가요?
그렇죠. 대단하죠.
네. 네. 지금 이 기록이면은 1마일, 그러니까 1.6km를 한 5분 만에 뛴 셈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저는 100m도. 자, 그럼 개인 기록으로 봤을 때 이전 기록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그 본인의 종전 최고 기록보다 4분 22초나 빨랐습니다.
네.
아, 올해 세운 신기록은 지난해 에티오피아 선수가 역시 6대 마라톤 중 하나인 독일 베를린 마라톤에서 세운 이 세계 기록 2시간 11분 53초도 깬 것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신기록 소식을요. 세계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요. 약간의 논란도 있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네. 뭐 간단하게 말하면 도핑 의혹이 다시 나온 겁니다.
아.
이 도핑이라는 게 경기의 성적을 조작하기 위해서 약물을 먹거나 주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일시적으로 그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흥분제, 호르몬제 등의 약물을 먹거나 주사하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루스 체푼게티 선수의 대리인 그러니까 선수들의 경기와 기록 등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에이전트가
네.
이전에 도핑 사건에 연루된 선수를 관리했던 경력이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번에도 이 대리인이 관리하는 체푼게티 선수도 약물의 도움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이런 궁금증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나왔던 겁니다.
네.
실제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네.
육상 전문 매체인 시티어스 매그가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체푼게티 선수한테 최근에 케냐 선수들이 도핑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기록이 지나치게 좋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기록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네.
이 질문에 체푼게티 선수는 사람들은 뭐든 말할 수 있는 거다. 잘 모르겠다라는 답을 내놨습니다. 당시 통역은 준비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네, 약물 검사를 진행했을 텐데요.
예, 시카고 마라톤 같은 큰 대회는 경기 전후로 약물 검사를 합니다.
네.
결과는 뭐 몇 주에서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런 의구심은 있지만 이 체프게티 선수는 워낙 뛰어난 선수라는 것이 이미 여러 번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무시하는 분위기가 현재는 우세합니다.
네. 그런데 선수 개인의 능력도 있지만 다른 요인도 이번에 초인적인 기록을 가능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훈련 방식도 있고요. 영양 공급적인 부분 그리고 그 카본 플레이트 신발 같은 기술적인 발전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후문으로는요. 이번 대회 1위와 2위 선수가 각각 다른 그 미국 스포츠 용품 회사의 후원을 받아서 그 회사의 신발을 신고 뛰었습니다.
네.
이 체프게티 선수가 이런 기록을 세우면서 해당 회사 제품 홍보 효과는 물론이고요. 체프게티 선수를 후원한 회사가 이겼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루스 체프게티 선수 소감도 들어봐야죠.
예. 경기 후에 NBC 방송과 인터뷰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다. 나 자신이 자랑스럽고 이런 승리와 세계 기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꿈이 이루어졌다라는 소감이었습니다.
네.
참고로 이 대회 남녀 우승자는요. 각각 10만 달러를 상금으로 받는데요. 신기록을 세울 때 5만 달러를 더 받습니다.
아, 두 배를 주지. 왜 5만 달러만 줄까요? 그럼 체프게티 선수는 시카고 대회로 15만 달러 상금을 얻게 됐네요.
네.
그런데요. 여자 마라톤 역사가 길지 않죠.
맞습니다. 여자 마라톤의 역사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으로 가시면 됩니다. 1971년에 호주 출신의 에이드리안 빔스 선수가 처음으로 여성 최초로 3시간 미만 기록, 그러니까 2시간 46분 30초를 세웠습니다.
네.
그 후에 1972년에 보스턴 마라톤에서 공식적으로 여성 참가가 허용됩니다.
네.
1973년 서독의 발드니엘에서 처음으로 여성 전용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럼 어느 올림픽에서 처음 여자 마라톤 대회가 열렸을까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부터였습니다.
네.
여성 장거리 종목에 대한 인식을 바꾼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되고요.
네.
그 역대 눈에 띄는 여자 마라톤 선수들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네.
2003년에 여자 마라톤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렸던 영국의 폴라 레드클리프 선수는 런던 마라톤 대회에서 2시간 15분 25초에 결승선을 통과해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16년 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9년 케냐의 브리지드 코스케이 선수가 이를 2시간 14분 4초로 단축했고요. 지난해 에티오피아의 티그스트 아세파 선수 2시간 11분 53초로 또다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루스 체프게티 선수가 시카고 마라톤에서 다시 한번 그 기록을 깨게 됩니다.
네. 자, 이번 기록은 이 초인간적인 기록은 또 언제 또 누가 또 과연 깨질까 궁금하네요.
가능할까요?
그러게요. 그런데 미국 여자 선수 기록은 어땠을까요?
네. 사실 이번 경기에서는 기대를 많이 받았던 미국 여성 엘리트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주요 선수들이 고전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키에라 다마토 선수가 주요 선수 중에 한 명이었는데 발바닥 통증이 커서 15km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아유.
엠마 베이츠, 사라 홀, 베츠 사이나 선수도 후반부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상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네.
하지만 버지니아주의 수학교사 수잔나 설리번 선수가 2분 21초 56의 기록으로 이번 대회에 미국 여자 선수로서는 가장 좋은 기록을 세우면서 여자 선수 순위 7위에 올랐고요. 가장 좋은 기록입니다. 린지 플래너건 선수 2시간 23분 31초로 9위에 올랐습니다.
네, 미국 여자 선수 두 명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네요.
네.
네. 자, 그럼 역대 가장 빠른 기록을 세웠던 미국 여자 주자 누굴까요? 뭐 오늘 히스토리 메이커 두 번째 사실 주인공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2022년 시카고 마라톤 대회입니다. 미국 여자 마라톤 신기록을 세웠던 에밀리 시슨 선수가 있습니다. 당시 시슨 선수는 2시간 18분 29초로 42.19km 풀마라톤을 완주했는데요.
네.
2022년 마라톤이 이 풀마라톤으로서 세 번째 경주였다고 합니다. 같은 해 5월에 인디애나폴리스 하프마라톤에서도 미국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따르면요. 당시 시슨 선수는 경기 중에 페이스에 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
페이스메이커의 속도를 따르라는 지시만 받았고요. 결승선을 거의 다 왔을 때야 자신의 기록이 얼마나 됐는지 될지 짐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라는 게요. 육상 경기에서 그 선수들의 기록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주자를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페이스메이커는 마라톤에서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드는 선수들을 얘기합니다.
네.
선두권 선수들의 기록을 올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달리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출발부터 한 30km까지 달리다가 뒤로 빠집니다. 어쨌거나 시슨 선수는 세계 기록 역대 22번째로 빠른 여성 마라토너가 됐습니다.
네. 자, 에밀리 시슨 선수 어떤 사람인가요?
네. 시슨 선수 올해 33살이고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난 미국인 백인 여성입니다.
네.
시슨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달리기 종목에서 아주 뛰어난 기량을 보여주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미주리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위스콘신 대학교로 입학했다가 더 전문적인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학교까지 옮기면서 선수로 활약하게 됩니다.
네.
전미 대학 체육협회 NCAA의 5000m 실내 및 실외 챔피언으로 활약하면서 NCAA 타이틀을 차지하는 역량을 보여줬는데요.
네.
대학 졸업 후에는 스포츠 회사 뉴밸런스와 계약하면서 프로 선수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주요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2019년에 런던 마라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대회에서 2시간 23분 8초의 기록으로 6위를 차지했고요.
네.
시슨 선수는 두 번의 올림픽 출전 경험이 있는데요.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만 미터에 출전해서 10위를 기록했고요. 2022년에는 하프마라톤 미국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때가 1시간 7분 11초였습니다.
네.
2024년 파리올림픽 여자 마라톤에도 미국 대표로 출전했는데 그때는 23위였습니다.
네. 도성민 씨는 풀마라톤 완주하신 경험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뛰죠?
저희는 풀마라톤이 아니라 몇 미터가 최장거리냐를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는요. 히스토리 메이커로 두 명의 달리기, 장거리 달리기 주자. 거기다가 초인적인 기록을 세운 케냐 선수, 또 미국인 선수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성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프마라톤을 먼저 한번 뛰어볼까요?
하프에 하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최근 북한인권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남북한 출신 대학생들이 모인 단체인 북한인권학회 리베르타스가 그동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열지 못했던 행사를 다시 기획한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오늘은 북한인권전시회 단절된 이야기 북한인권의 미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동희원 기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말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끝나게 되는 거죠. 북한에서는 절대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말 반동이에요. 보통 말로 시작해가지고 그게 이제 엄청난 죄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인데.
단절된 이야기, 북한 인권의 미로 전시 가운데 탈북민 녹취록에서 강철환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북한 사회의 모습을 탈북민의 증언을 통해 들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고려대학교 북한인권학회 리베르타스의 이혜성 회장에게 이 전시회의 취지부터 들어봅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통일이나 북한 인권에 관심이 부족한 청년 세대들을 대상으로 이를 좀 알리고 관심을 제고하고자 기획을 했는데요. 저희가 크게 테마가 세 가지로 국군포로, 그 다음에 북한 여성 인권, 그 다음에 정치범 수용소 테마로 준비를 했고 전시 형식은 시각뿐만 아니라 오디오 전시로 청각까지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전시 패널은 북한인권 라키비움 측으로부터 제공받았고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그 첫 번째는 국군포로 이야기를 만화 형식으로 담은 귀환이었습니다.
국군포로란 이제 6.25 이후에 저희 남한 측으로 송환되지 못한 포로를 의미하는데 북한에 남겨진 국군포로의 생애를 네컷 만화 형식으로 해서 판넬로 전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컷 만화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국군포로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제 적대 계층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일반 주민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취업에도 이제 제한이 생기고 심지어 국군포로의 가족까지도 이제 경제적인 불이익이나 사회적 불이익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을 저희가 네컷 만화로 좀 풀어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 여성 인권에 관한 문제와 함께 이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을 조명하는 패널 전시가 이어졌는데요.
북한 여성분들이 이제 북한 사회적인 분위기로 좀 노동도 많이 하는 환경에 처해 있고 탈북 과정에서 이제 뭐 제3국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인권 유린도 많이 당하세요.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가부장적 사회가 아무래도 강하기 때문에 이제 가정 폭력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범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가족끼리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외부에 이제 알리지 않고 계속 그 문제를 안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또 세 번째 판넬 전시는 Remember Me라고 제가 정치범 수용소를 다룬 판넬이에요. 그래서 정치범 수용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도소와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곳에서 이제 북한 사상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혐의를 받으면 이제 정당한 재판도 없이 인권 유린을 받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제 수용된 사람들이 겪는 현실을 판넬로 저희가 전시를 해보았습니다.
또한 이 패널 전시 외에도 이 전시장 한편에는 북한의 모습을 담은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한 안에서 찍어진 사진들을 저희가 자료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시를 했는데요. 정치적인 모습을 담은 사진과 그 다음에 북한 주민의 일상적인 사진을 담은 모습을 각각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뉴스에서 보는 것보다 리얼하게 북한 주민들의 삶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료를 통해서 북한을 보다 사실적으로 담아낸 것 같아요. 사실 저희와 생활 방식이 너무나도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좀 이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군데군데 좀 자유가 억압된 모습들이 보여요. 일정한 기장 이상의 치마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든지 여전히 얼음이 얼면 힘들게 그거를 깨가지고 물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모습에서 아직은 조금 북한의 인권이 많이 탄압되고 있다. 그다음에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해성 회장은 이번 전시의 핵심은 오디오 전시라고 말했고요. 이건 역시 북한인권 라키비움에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는 사회 코너의 일부인데요. 이번에는 탈북민 김희영 씨의 증언입니다.
아빠 친구분이 두 분이 계시고 우리 집에서 술을 드셨거든요. 근데 한 분이 러시아에서 벌목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나라 돈은 외국에다가 쓰지도 못하고 휴지 조각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술상이 끝나고 한 20분인가 됐나? 우리가 4층이고 그 집은 옆동에 2층이었거든요. 사이렌 소리 나가지고 경찰들이 와서 그 집을 한 10분 동안 다 털고 갔던 것 같아요. 후에 물어보니까 말을 잘못해가지고 뭐 온 집안 식구가 다 그 저녁에 진짜 연기처럼 없어졌거든요.
이 회장은 이 오디오 전시를 통해 탈북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이 북한 인권에 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랬는데요. 이 전시를 운영하며 놀란 점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글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냥 큰 글자만 훑어보고 가실 줄 알았는데 아까 한 분이 진짜 오래 서 계시더라고. 모든 글자를 읽을 정도로 그 부분을 보면서 뭔가 이 전시회가 의미가 있구나라고 느꼈고 또 관람해주신 분께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전시회 주제가 이제 단절된 이야기 북한 인권의 미로인데 단절된 이야기라고 한 이유가 북한 인권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청년 세대에서 급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그 단절된 이야기를 다시 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한 리베르타스의 양영현 회원은 다양한 주제 가운데 특히나 이 정치범 수용소와 또 국군 포로에 관한 문제를 강조했는데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고 하는 곳은 북한의 주체 사상에 반하는 진술이나 아니면 그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가시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은 생각보다 연좌제나 아니면은 북군 포로 같은 분들이 역사적으로 몇십 년 전에도 많이 가셨다는 사실을 이번에 판례를 보면서 새롭게 알게 돼서 저는 그분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좀 많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국군 포로의 수감 비율이 그 90년대에는 30-40% 이상이었다라는 그 통계 수치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사실 이 국군 포로라는 게 저희의 기억에는 좀 아득한 먼 역사처럼 느껴지는 6.25 전쟁 이후에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시고 북한 내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의 지금은 잊혀진 그런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북한에서는 상당수가 핍박을 당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수용소 안에서의 박해를 당하셨다는 수치를 보면서 저는 여전히 생존해 계시는 국군 포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으로 저는 많은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더불어 국제학을 전공하는 신동환 회원은 이 북한 여성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사회적 약자로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되게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제도적으로 뭔가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고 이런 폭력들이 묵인되고 용인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어 리베르타스의 박주현 회원은 이러한 전시 활동이 고무적이라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특히 저는 북한 인권에 대해 얘기한다 했을 때 친구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 따질 게 뭐가 있냐, 어차피 우리도 모르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이걸 왜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알면 어디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이 전시회가 되게 고무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정도로 인식이 없구나, 그리고 무관심하구나 약간 이런 부분에서 좀 속상했던 것 같아요.
끝으로 이 전시 패널을 꼼꼼히 살펴보던 관람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관람객 강유빈, 또 김선화 씨의 소감 들어봅니다.
북한 인권 유린은 심각하다는 건 알고 있었고 21세기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힘든 수준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계속 탈북민이나 북한 쪽 관계자들 증언에 따르면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24년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바로 내쳐질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안타깝다 느끼기도 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 확장은 좋긴 한데 이 인식으로 인해 어떤 것이 바뀔까? 그러니까 다른 봉사활동이나 그런 것처럼 북한에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도와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건 맞는데 좀 더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게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이거를 관심을 가져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상황이 알려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전 국군 포로 쪽이 많이 느껴졌는데 이게 국군 포로는 어찌됐건 거기서 피해를 입고 있는 건데 우리가 잘 알아주지 못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더 아무래도 마음이 가는 쪽이 그쪽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저희 B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B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B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